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거의 국운이 이제 기울어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레위기 뭐 26장 말씀이라든가 신명기 28장 말씀들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몇 단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에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농사짓고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살륙당하며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한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레위기 26장에서 또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자, 이 마지막 단계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5장 1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 타락했다.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 뭐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냥 그만큼 다 타락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타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바람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합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다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일어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참 희한하죠. 바닷가에는 참 뭐 거의 대부분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 파도에 휩쓸려 갈만한데 그래도 참 신기하게 그 바닷가에 모래가 그대로 파도에 휩쓸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아 그것이 넘지 못하도록, 이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모래로 두어서 이 육지로 넘지 못하도록 아무리 거세게 풍랑이 일어나도 이 바다가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이 백성들은 이미 도를 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바다가 넘어서 넘쳐서 육지를 삼켜버리듯이 이 백성들은 이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에서 이미 배반하고 가버렸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24절을 그러니까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계제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지금 뭐 폭염 그리고 엄청난 홍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것 동시에 북극과 남극 얼음 덩어리가 지금 녹아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인류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얼음 덩어리가 녹아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바다 표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웬만한 땅들은 거의 지금 3킬고 이제 몇 년 후면 아마 바다 이 물이 몇 미터를 올라가서 결국은 일본도 삼켜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온도가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상 기온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자연 환경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염시켜버리죠.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오염이 되어서 점점 이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재앙이 오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도 TV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의 그 죄악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적절한 계절을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처음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 이야기가 맨 나중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경찰은 경찰의 본분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본분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본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지 않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삶 속에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헛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수레바퀴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비전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바람처럼 여겨버렸다. 어린 아침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람처럼 여겨버렸다.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백성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게 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6절에 보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 새를 잡는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사냥꾼이 덫을 놓고 매복하여서 이 새를 잡는 것처럼 악한 자가 그렇게 잡으려고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는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돼요.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속여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속여서 이 거짓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덫을 놓고 이와 같이 이 올무를 놓아서 악하게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웃을 향한 이 폭력으로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억압과 착취로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해진 것은 어떤 사회 구조 문제도 있지만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흘러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28절을 보니까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재판장 재판에서까지도 타락한 이 법정은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빈민을 보호하기는 그냥 불공정한 판결로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이런 사회 정의가 무너졌단 거예요. 그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이런 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것이 이 십계명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은 동전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이웃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빈민,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애국인들을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애국인 그리고 애국인 유학생 섬기는 것 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 네이버스를 통해서 또 아니면 뭐 그런 기관단체를 통해서 여러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내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이 마르면 이 이웃 사랑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 양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웃을 박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보다 더 30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에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그렇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은 그것을 응 그래 맞아 좋게 여겼다. 전체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총체적으로 병든 이 최악의 상황을 지도자들은 그냥 좋다 좋다라고만 말을 하고 백성은 그들이 전하는 거짓 평안에 만족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만이라도 말씀에 충실했거나 아니면 백성들만이라도 지도자들의 거짓을 거부했거나 그랬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또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한 마음이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어디 있느냐?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소름 끼치는 일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거짓 평안에 그냥 안전하게 있는 이것이 바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주실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기 위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시 다져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워지도록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다져지고 돈독해지고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똘똘 뭉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